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전 세계를 이제 엄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의 확진자가 갑자기 9배 이상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 나쁜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공식 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한 7만 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지금 1,500명을 넘어섰다. 이건 공식 통계고, 예, 중국발 뭐 가짜뉴스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10배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일본, 일본 같은 경우 어떤 경위로 이 병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병이 와서 사람이 지금 죽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해서 공포 속에 이제 지내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정말 철저하게 모든 걸 잘 관리해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지 않고 사망자도 늘지 않아서 정말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항에는 크루즈선이 있는데 그 크루즈선에 3,600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발병을 해서 지금 250명 정도가 5도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우한시의 그 의사들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환자들이 이제 돌봐야 되는데 나오는 뉴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너무나 환자들이 많고 죽어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진료하고 있다. 화장터에서 우한 같은 게 하루에 1,500구 이상을 지금 이제 태워야 되는데 화장터 직원들이 너무 많이 시체가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미치지 않는 게 지금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국 갔다 오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니까 나도 혹시 이거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나도 혹시 감염돼서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요 근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좀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성경은 끝내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8년을 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올려놓은 모든 거 파일이 있는 이 비밀번호하고 이거를 우리 딸한테 다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죽으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만 죽고 믿는 사람도 목사는 안 죽고 그런 게 이제 아니니까. 이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요새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문을 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보다 보니까 지난해 5월 30일에 우리나라 교계 원로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를 들라고 하면 김동호 목사를 들 수 있는데 그 김동호 목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죽음이 무섭지만 나는 도망 다니지 않고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글을 지난해 5월 30일에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동호 목사는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이제 강조 많이 하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아주 좌편향 이런 된 이런 일들 많이 하고 해서 보수 시민들 애국 성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이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 설교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절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종북좌파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분이 설교한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소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알려진 대로 폐암에 걸려서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왜 썼냐 하면 폐암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암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와 같은 그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거 행적 뭐 이런 거 다 뒤로 두고 오늘은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고백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동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피하고 미루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암 친구 한 분의 댓글이 깊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오늘 목사님 글은 심장이 내려앉네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꽉 막힙니다. 암이 축복이라는 말도 수긍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폐암 수술하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암 환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또 좋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습니다. 고통과 죽음, 당연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나도 정말 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뭐라 할까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을 같이 내어놓고 환자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나이가 한 75세 되고 교계의 원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참 제게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 당하던가. 돌파하려면 이 죽음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해야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해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참 좋은 글이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면 또 아우 이거 목사가 돼서 뭐 몇십 년 목회라고 왜 이런 연약한 말을 하냐.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연약하게 보이는 글이지만 저는 심정적으로 이 글에 동조를 합니다. 결코 이분을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비슷한 나이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췌장암에 걸렸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 수술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나 췌장암 걸린 거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받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파이퍼 목사님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저와 함께 요코하마에 지금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한번 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선에 지금 우한폐렴 지금 3,600명 가운데 거의 한 8, 9%가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지금 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뻐기고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없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못한 일이니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선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 해결책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인지 이와 같은 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뭐 학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애들 지금 얘기하고 단속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여기 보니까 마스크 다 쓰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죽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해놓은 그 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가정상담소에서 한 목사님이 역시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제 글, 올린 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맨 위에 엄마하고 그 다음에 딸이나 아니면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엄마, 난 죽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야. 엄마, 그런데 난 괜히 죽는 거,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얘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엄마, 나 죽어야 되잖아. 나 죽는 거 끔찍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죠. 그러면 너 안 죽고 너 혼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늙지 않고 지금 이 영원한 이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마 이런 대화 아마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특별히 요새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손녀가 이제 만 4살이 이제 됐는데 요 4살이 된 요 시점에부터 벌써 이제 아빠와 함께 죽는 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신학적인 좀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학적인 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다 같이 이것이 뭔가.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니면 크리스찬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등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던져진 자로서 죽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이, 노인, 부자,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힘없는 자, 성자, 죄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만간에 죽음의 날이 찾아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곧 죽음이다.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해야 될 것 가운데 마지막 것으로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외 없이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참 죽음 앞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경험한다는 거, 이게 인간이 누구나 한번 겪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이며 고통스러운 그런 불안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그 심리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불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 대한 원인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연구해왔지만 그 원인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원인은 첫 번째, 죄책감, 죽음의 신비,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 그 다음에 수동적 접근성 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요소로 인해 인간은 더욱더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죄가 있음을, 자기 앞에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절대자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불안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졌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들어봤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불안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자, 또 불안을 느끼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원인은 뭐냐 하면 그것을 죽음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경험해보고 다시 온 사람. 여러분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안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시면 돼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에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악이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 내가 거기 왔다 갔다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이후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공포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다 큰 세력을 지닌 타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싶은 시간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죽음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기 싫은데 죽음이 점점 다가와서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소유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많은 것을 배워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난데없이 죽음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피할 도리 없이 그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며 그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남기고 또 이 사회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아쉽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왜 죽음에 공포가 있는가, 또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신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이가 80, 90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그러면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책, 이 책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리, 성경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리, 닥트린이에요. 이 믿는 것이 확실해야 그래야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도 확신하게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리가 확실해야. 이게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교리적인 이와 같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죽음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죽는다, 영어로 di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die가 현재형이든 뭐 과거형이든 해서 찾아봤더니 성경에 die가 70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형 death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72번이 나와요. 그리고 한 1,100번 정도 죽음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뭐 slaughter, slay, slay 뭐 등등해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단어들 다 합치면 적어도 이 성경책 전체 안에 죽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2,000번 이상, 3,000번 정도까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오면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빼고는 아마 어쩌면 죽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성경 안에. 이 정도로 중요한 토픽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토픽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나오냐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서 나는 걸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창세기 첫 부분에 죽는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하고 8절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 부분, 요한계시록 끝부분,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성경은 죽음으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죽음. 그래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니까 21장 4절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면 21장 4절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죽는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일. 죽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사망이 영원토록 없는 아름다운 곳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결론을 내리고 8절 가서 보니까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래서 처음에 죽음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죽음으로 마감을 하는데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거기 사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 영원 무궁토록 죽음의 상태에서 거하는 둘째 사망에 거하는 이런 부류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전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부터 끝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끝부분에 가서 하는 내용이 하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하나는 죽음을 영원토록 맛본 사람,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 책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그 책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역사서든 시가서든 그렇지 않으면 대언서든 그렇죠, 모든 책이 이렇게 읽는데 그 책이 쭉 이어나가려고 하는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사망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경의 총 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주는데 신명기 30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러분,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지혜롭게 생각하고 너희는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뭐 어떤 게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 읽을 때에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바른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잠언을 왜 읽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바로 그 위에 27절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거하던 그런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나사로의 누이들이 막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게 35절이에요.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시면서 웃었다는 얘기 있어요?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시면서 두 번 우셨어요. 한 번 예루살렘 때문에 우시고 한 번은 여기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에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늘 명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 그래요? 초상집에 간다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먹고 놀고 즐겁게 뛰노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음이 오는가? 죽음이 처음에 언급된 창세기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처음에 죽음이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죽음이 왜 오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아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 자, 그런데 아담이 금방 죽지 않았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미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죽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데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곧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사람의 죄와 불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분리벽이 되면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다시 말씀드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먹는 그 순간에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아시죠? 사과나무에 왜 사과가 열리냐? 그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가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돼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곁에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게 그게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고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930년을 살다가 드디어 창세기 5장 5절 가서 보면 많은 자식들 낳고 아담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죽음은 뭐에서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몸이 있잖아요. 이 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뷰잉 서비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저 앞에 관을 갖다 놓고 이 사람 관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와서 죽어있는 그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이렇게 터치해보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뷰잉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쓰던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쓰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 이 장막집이 지금 해체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진짜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죽음, 이게 첫째 사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급선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고 인생 최대의 급선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이건 몸이 죽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의 계시, 말씀의 계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 이걸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전하는 불구덩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분리가 되는 거,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 사망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뭐를 해결해야 되냐? 둘째 사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해결하면 첫째 사망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 부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정죄의 부활로 나와서 그 정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무궁토록 불 속에서 타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면 첫째 사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죽음이다. 자,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말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잖아요. 왜 죽는다 그럽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죄 문제 해결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왜 복되냐? 죽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해결책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로 주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죄 문제 해결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숏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미지, 형상은 판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 옆에 사람 한 분도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이 다 하나님의 판박이에요. 판박이. 어떤 의미에서 판박이냐?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 divine nature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죄악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데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100% 올바른 그 공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영광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도달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 사람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지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됐어요. 손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 손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한 희생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완벽한 희생 예물로 내 거룩함이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atonement는 at one month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돼서 죄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야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둘이 분리가 된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그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화해하려고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무언가를 가져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완벽한 희생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희생 예물.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죄 없는 것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희생 예물이 돼야 된다. 이걸 성경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 그래서 과거에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표와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4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가운데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돼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단번 속죄 희생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옳고 저는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희생 예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속죄, 화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죄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속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건 뭐냐?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 의자를 이렇게 앉았잖아요. 왜 앉아요? 저기 앉아도 괜찮다고 하고 앉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저 의자 괜찮은데 그렇지만 나는 안 앉아. 무너질까 봐.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앉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앉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베팅을 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시스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같은 것의 일부, 여기 일부는 이제 일단 피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과 피에 참여하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택했냐? 아예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러 구출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는 영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죽습니까? 못 죽습니까? 천사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몸으로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대신 속죄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될 수 있지만 짐승은 사람보다 연약하고 사람보다 어때요?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통치자 마귀를 멸절하시고 평생토록 죽음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기존 성경 가셔서 16절 가서 보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킹잼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게 번역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 필요가 있었으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놓여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한 폐렴에서도 예수님이 구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암병에서도 예수님이 구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병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자, 오늘 요약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은 보지 않지만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번 확인하겠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암에 걸린 사람,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표현되면 아멘 하시면 두 손 들고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맞죠? 다 죽죠. 여러분 죽습니까? 예,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 죽는 거, 육신적으로 죽는 건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공정한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못했다고 벌을 주는 게 그게 공정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신축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망이 영원토록 과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들 가운데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동일한 클래스예요. 다 죄인이에요. 석가다, 소크라테스다, 마더 테레사 할 거 없어요.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목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될 수 있겠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식물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피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유일무이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예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저가 어떻게 됐어요?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화해를 하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해했다고 하니까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만 딱 보시면 저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whosoever,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믿음에 저의 닻을 확고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 항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확고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움직여요. 닻을 아주 기독교의 이 대신 속죄 이 희생물 예수님에게 닻을 확고하게 갖다 꽂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날이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그 다음에 웨슬리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한 폐렴 등 공포가 지나가도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에 인간으로서 어때요? 원초적인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와 같은 두려움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원초적인 두려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 마음에 다스로 내렸으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고통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한 폐렴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암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신 분께서 그것보다 작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원 불소가 영원히 불 속에서 들어가는 그 고통 아픔을 하나님이 거저 해결해 주셨으니 암이든 질병이든 대한민국의 병이든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성경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아까 읽었던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자, 4장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 죽음의 어떤 공포가 닥치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